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33장 최후 심판 함께 읽겠습니다. 제33장 최후 심판 1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서 세상을 심판하실 한 날을 정해 놓으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모든 심판하는 권세가 성부로부터 주어져 있는 것이다. 그날에 타락한 천사들이 심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의 전말을 밝히고 그들이 선악간에 몸으로 행한 것에 따라서 보응을 받게 될 것이다. 이양 하나님께서는 이날을 정하신 목적은 택함 받은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여 그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악하고 불순종하는 버림받은 자들을 정죄하여 그의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다. 그때부터 의인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며 주 앞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기쁨과 유쾌함을 얻게 될 것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사악한 자들은 영원한 고통 가운데 던지어져 주 앞으로부터 그리고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오는 영원한 파멸로 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망, 장차 심판날이 있으리라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확신시키고자 하셨던 것은 모든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게 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큰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마찬가지로 그는 그날을 사람들에게 감추어 두어서 사람들이 유혹적인 안정감을 떨쳐버리고 주께서 언제 오실지 그 시간을 알지 못함으로 항상 깨어 있도록 하셨고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아멘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케 하셨다. 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일 마지막 장 33장 최후 심판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총 오늘까지 74번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강의를 이제 하게 되는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먼저 최후 심판의 부분을 살펴보기 전에 역사를 보는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먼저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역사를 보는 관점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역사를 보는 관점은 대개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마치 수레바퀴와 같이 계속해서 돌고 돈다라고 하는 순환사관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환사관은 역사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목표 없이 그냥 계속 굴러가는 수레바퀴와 같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역사관을 따르는 종교는 힌두교나 혹은 불교와 같은 그런 종교죠. 그래서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나의 결과요, 또 오늘의 나는 앞으로 있을 나의 원인을 제공하는 그런 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화론적 사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진화론적 사관이라는 것은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점점 진보되어 가는데 현재 역사에 대한 어떤 반동으로 현재와 그 현재의 역사에 대한 반동이 함께 어우러져서 점차 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간다라고 하는 그래서 흔히 뭐 정반합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이런 것들로 좋게 이렇게 진행되어져 가는 그런 사관을 가리켜서 진화론적 사관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직선적인 사관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기독교가 믿고 있는 지향하는 그런 사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사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라고 하는 이 직선적 역사관인 것입니다. 최후 심판은 이런 관점에서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우주 만물을 시작하셨다고 이야기하지요. 따라서 시작하신 분이 이제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최후 심판이라고 해서 모든 역사가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되지요. 그래서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역사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역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이 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자주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온 인류를 대상으로 했던 노아 홍수 심판, 혹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런 심판, 혹은 바벨론이나 아수르와 같은 한 나라에 대한 심판, 때로는 뭐 아간이나 아곤의 가족과 같은 한 개인과 가족을 향한 심판, 이런 여러 가지 심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8절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심판이 있어 왔고 또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것 자체가 이미 심판이라고 말하는데 뭐 굳이 또 하나 심판이 있을 필요가 있는가? 왜 최후 심판이 또 필요한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운명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이미 결정되는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은 믿고 죽는 즉시 낙원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은 그 즉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미 그것으로 다 심판이 끝나버린 것인데 무슨 최후의 심판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역사상 하나님의 심판이 간헐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심판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최종적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면 레위기 26장이나 신명기 21장 28장에 보면 율법에 신실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 나타나지요. 그래서 그런 말씀의 원칙을 따라서 선지자들이 심판을 선고하고 또 실제로 역사 가운데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원에서 심판도 사실은 회개하여 돌이키기 위한 그런 여유를 둔 그런 심판이지 최종적 심판, 완전한 심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역사 속에 일부로 실행되긴 했지만 그것은 간헐적이고 부분적인 심판이었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심판이거나 그 다음에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포괄적인 심판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완전한 심판,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한 날을 정해놓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이 뭐냐, 최후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최후 심판하니까 이 세상 법정에서 있는 어떤 심판과 비슷한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서는 곤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 세상에서의 심판은 사실을 심리하고 그 다음에 피고와 원고의 말을 들어보고 뭐 변호인의 말도 듣고 또 불복하면 상소도 하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재판 절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최후 심판은 그런 일이 일어날 필요가 없는 심판이지요. 왜냐하면 오늘 오전에 살펴봤던 바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은 자기 앞에 서 있는 심판 대상자에 대한 모든 지식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최후 심판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오히려 CCBB를 가리는 어떤 차원에서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이미 정해진 벌을 선고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심판이 될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심판을 누가 주도하시는가? 성경은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재판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에 보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곧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 또 다른 곳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우리의 심판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 일을 아들에게 위임하셨을까요? 그것은 인간의 타락 때문이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인간의 모습으로 보내어서 이제 최종적으로 내가 보낸 마지막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물론 수행하실 수 있지만, 그리고 그분이 물론 뒷짐지고 계시는 분은 아니시겠지만, 실제로 그 역할을 전면에서 수행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원자인과 동시에 온 인류를 심판하는 심판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너무나 당연하지요. 우리가 그분을 믿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그랬는데, 바로 그 당사자이신 그분께서 믿지 않냐는 자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것, 심판하신다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심판의 주체가 그리스도라면 심판의 대상은 누군가? 33장 1항을 보시면 심판의 대상을 둘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타락한 천사요, 둘째는 모든 인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6절을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나라의 심판대에 영원한 결박으로 가두셨으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타락한 천사들을 무죄갱으로 들여보내는 그런 내용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비롯해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 여전히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활발하게 역사하는 이 사단을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심판의 대상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사람들, 그들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을 보면 주님께서 그 앞에, 자신 앞에, 인자 앞에 모든 민족을 다 불러 모을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신자들이야 믿지 않음으로 심판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믿는 사람들까지 굳이 심판을 받을 필요가 뭐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잘 암송하시는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다 그랬습니다. 그런 구절을 보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런 대답을 위해서는 우리가 요한복음 5장 24절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필요가 있지요. 거기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뜻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번역하면 정죄당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심판을 실제로 받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좀 잘못됐어요. 제가 그래서 오후 시간에 우리 미스터 플레밍한테 이거 설명을 했는데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 condemned라 그래서 정죄라고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정죄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는 자들도 심판대에 분명히 서게 될 거라 그래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우리 믿는 자들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고, 히브리서 10장 30절에서도 주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습니까? 읽어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항에 마음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그 세 가지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마음에 대해서 심판을 받습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기능 자체가 우리의 마음의 죄악을 드러내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죄의 시발점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에 품은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4장 5절에서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마음, 만약 이것을 지금 까발리면 참 우리가 얼굴 들기 참 힘든 그런 온갖 참 부정하고 잘못된 생각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 그래요. 사람이 참 깨어나면 말하지요. 깨어나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얼마나 많은 말을 합니까? 심지어 자면서도 말하잖아요. 잠꼬대. 그런데 이런 말들까지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이 뭡니까? 말은 하나의 소리가 아닙니다. 음성이 아닙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의 근원인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부산물이 말입니다. 따라서 마음과 말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말을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세 번째로는 행동에 대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동은 그 사람의 마음의 근본적 방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가 어떤 마음을 품는가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말이지만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이 바로 행동이지요. 따라서 그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다루실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르니 그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보응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과 행동과 마음에 대해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첨단 기계 가운데 컴퓨터가 있는데요. 그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 있는 모든 기록을 다 지워버려도 기술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전부 다 찾아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주과학자들이 이야기하지요. 사람으로는 들을 수 없는 그런 어떤 소리가 계속 우주로부터 들려오는데 그 소리를 추적해가면 태고적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까지 사실은 추적할 수 있다라고 이론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심지어 사람이 만들어 놓은 CCTV,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일거수일투족을 놀렸는지 그거 전부 다 집어내지 않습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기계도 하물며 그러한데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과 계획과 말과 행동을 어떻게 감찰하지 못하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행동과 관련해서 이런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라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배우는데 왜 성경은 믿음을 따라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고 왜 행위를 따라서 심판한다고 이야기할까요?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한다 그러는데 왜 심판의 대상에는 왜 믿음이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신앙과 행위 간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행위에 따른 심판과 은혜에 의한 구원은 서로 모순되지 않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만 주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아는 바대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계속해서 배웠죠. 선행란에 대해서 참된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반드시 선행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뭘 믿느냐 하는 것은 심판의 대상이 안 돼요.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것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 얻는 믿음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갈라디아서에 말씀했고, 사도 야고보는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나 저나 어쨌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참이라고 하면 그것에는 반드시 행위가 있을 것입니다. 입으로 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은 참이 아닙니다. 이런 면에서 선행은 무엇인가? 선행은 그 사람의 믿음이 참 믿음임을 증거하고 나아가서 그 사람이 구원받은 상태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양과 염소편으로 나눌 거라 그랬지요. 양과 염소편으로 나누면서 뭘 묻습니까? 네가 나를 어떤 자로 믿고 고백했느냐, 그걸 묻지 않지요. 뭘 묻습니까? 지극히 작은 소자한테 어떻게 했느냐, 그를 돌아봤느냐,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고 헐벗을 때 입을 옷을 주었느냐, 그걸로 심판하지 않습니까? 나누는 것을 어떻게 믿어왔느냐, 그걸 보지 않고요. 결국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사랑은 신앙의 증거입니다. 염소편에 선 자들은 형제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는데,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것은 참 신앙을 갖지 못했음에 대한 증거인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이 사실에 대해서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행위가 무슨 공로가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행위는 공로가 아니라 신앙의 귀결입니다. 신앙의 결론이에요. 신앙이 뿌리라고 하면 선행은 열매인 것입니다. 따라서 행위에 따른 심판은 실질적인 믿음에 대한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위를 따라 심판한다 하니 믿음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믿음이 결국은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니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진정한 믿음의 여부가 시험될 것, 심판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행위가 구원의 원인은 아니지만 심판의 대상이 된다 하는 것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최후 심판강국에서 또 한 가지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이런 것입니다. 그것은 심판날에 용서받은 죄가 또 드러나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리고 그분 앞에 나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신다 그랬지요? 그런데 이미 용서받은 죄가 과연 최후 심판날에 드러나게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떨 것 같습니까? 튜레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네 가지 이유를 들어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완전한 만족을 성취하시고 하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중보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용서받은 자의 죄는 들춰지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자의 심판의 절차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열천의 비유나 달란트 비유를 읽어보면 주인이 와가지고 세물 할 때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불충한 자의 잘못은 드러내지만 충성된 자의 잘못은 안 드러내지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용서받은 자의 죄는 더 이상 들춰지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우리는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 곳곳에 하나님께서 값없는 자비로 신자의 죄를 용서하시고 더 이상 죄를 기억지 아니할 것이라고 곳곳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03편 같은 데 보면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을 것이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모든 죄를 다 옮겨버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는 더 이상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목적이 신자의 죄를 들추어내는 데 있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 성도로부터 영광을 받고 경배를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데, 만약에 그날 이미 용서받은 죄까지 다 끄집어낸다고 하면 신자들이 치욕과 모욕을 당할 것이기 때문에 용서받은 죄는 드러나지 않을 것이라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떤 신학자는 아니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 은밀한 선과 은밀한 악이 어쨌든지 다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전도서 12장 14절이나 또 다른 말씀들이 또 나타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만에 하나 우리의 용서받은 죄가 어떤 형태든지 들추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신자들의 죄와 잘못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죄이기에 용서된 죄로는 드러날 수 있지만 정죄받을 죄로 드러난다든지 또 그것 때문에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사실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지만 우리가 그 심판의 날을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 그리스도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33장 2항을 보시면 신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고 주 앞으로부터 오는 충만한 기쁨과 유쾌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신자는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제52문답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이 당신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 답은 나의 모든 고뇌와 핍박 가운데서도 나는 나의 눈을 들어 하늘을 향하며 내 대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심으로써 나에게 미칠 모든 저주를 제거해 주신 심판의 주를 확신 가운데 기다립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모든 원수들과 나의 원수들에게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이나 나를 비롯한 모든 택자들은 하늘의 기쁨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해 들으실 것이라는 위로를 줍니다.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대신 이미 심판대 앞에 서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맞아야 될 매를 이미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오시기 때문에 더 이상 심판의 날은 우리에게 공포나 두려움이나 부끄러움과 수치의 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엊그제 시험 감독을 갔습니다. 엄마가 시험 감독 들어오면 아들의 마음이 없을까요? 편안하겠죠, 그죠? 심판하실 분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시니 어찌 우리가 그분을 두려워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항을 보면 최후 심판을 정하신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하나는 택함 받은 자들을 영원히 구원하여 그의 자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며 택함 받은 자들을 완전히 구원해서 그분이 얼마나 은혜롭고 자비로운 분이셨는지를 나타내기 위함이라. 두 번째로는 사악하고 불순종하는 버림받은 자들을 위하여 정죄하여 그 공의의 영광을 나타낸다. 그래서 공통점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비의 영광, 공의의 영광을 나타내셔서 모든 피조물로 하여금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각 사람의 최종적 운명을 결정하셔서 그분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만천하에 나타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까지는 우리의 마지막 운명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의 눈에는 드러나지만 우리의 눈에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교인들 가운데 혹 지옥에 갈 분이 있을는지 없을는지 우리는 지금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해왔는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추어진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에는 최후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 최후 심판을 자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최후 심판을 자주 언급하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사망에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멀리하고 경건한 사람들이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큰 위로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각 사람이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설명하게 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의식한다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지금 하는 말, 내가 품은 생각, 또 내가 했던 모든 행동, 아무도 없는 가운데 행했던 은밀한 일들,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 어떤 생각이 들지요? 현세에서 죄와 싸우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감출 일이 하나도 없어야 됩니다. 사람이 내 방에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내 뭐 컴퓨터에 뭐 어떤 내용을 들춰봐도 부끄러울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로 살아야 돼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그런 부분들을 들춰내면 아, 이거 안 되는데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그런 정말 최후의 심판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이라 할 수 없죠. 뭘 뒤집어 보든지 뭘 들춰내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최후 심판에 대해서 성경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삶을 허비하지 않고 또 봉사를 게을리하지 않고 헌신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완전한 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신자의 선행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다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니 신자는 절대로 억울해하거나 그것 때문에 손해본다는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자의 본분을 다하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 곳곳에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행실에 대해서. 그러니 이런 사실을 늘 생각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런 현재적 삶을 성실하게 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심판의 날은 무엇보다 우리에게 위로의 날이라 그래요. 위로의 날. 그날이 위로의 날이라는 말은 현세는 어떤 날이라는 것입니까? 고통과 아픔과 슬픔의 날이라는 거지요. 그 현세에서 자꾸 잘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 고통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뭐 쨍하고 해픈 날 언제 있겠는가 그렇게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런 은혜를 따라 주어진 일을 내가 열심히 감당하며 사는 것이니 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충성스럽게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게 되는가? 언제 이루어지죠? 그 언제라는 것 때문에 역사상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일어났습니까? 그 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렇게 말씀했지요. 그러면 그대로 알아먹으면 되는데 뭐라고 도전합니까? 성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아시는 일을 성자 예수님이 모르실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딱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권한에 두신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인격이 셋이죠. 그렇죠? 그래서 분리되지는 않지만 구분은 되는. 그래서 예수님 같은 경우에 보세요.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신데 12살 때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 모르는 게 있어서 묻기도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그 지혜와 지식이 자라왔다 그러잖아요. 그렇지요?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좀 이해가 안 돼도 그렇게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마지막 날을 알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사망에 이렇게 우리에게 잘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육적인 안정감을 방지하며 사람들로 하여금 항상 깨어있으며 준비하고 있게 하시기 위함이라, 그렇게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최후의 심판을 늘 이야기하면 24장 25장을 잘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4장 25장 읽어보시면 일률적으로 주님이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뭡니까? 깨어있어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없습니다. 어느 날 어느 시기가 될 것인가 그거 좀 견주어보고 그거 미리 한번 생각해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은 단 한 군데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 처녀 비유도 보십시오. 다섯 처녀, 슬기로운 다섯 처녀, 어리석은 다섯 처녀. 어땠습니까, 다?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뭐, 눈 말똥말똥하게 뜨고 늘 잠만 자고 기다리라는 뜻이 아니죠? 거기 보니까 신랑이 너무 늦게 와가지고 둘 다 자버렸다 그래요. 다 잤습니다. 근데 뭐가 달랐습니까?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했는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은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좀 구워달라 그랬지, 그죠? 구워주지 않습니다. 그럼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되면 서로 구워주고 구워받고 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을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닥쳐버리면 그때는 끝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언제나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징조를 상당히 포괄적으로 말씀하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진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여러 사실들 이야기하는데, 근데 뭐 지진이 뭐 없었던 때가 언제 있었습니까? 사실 그렇죠? 계속해서 있어 왔거든요. 좀 잦아진다는 것뿐인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이미 초림하신 그날부터 이미 심판의 날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그런 임박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은 우리에게 종말론적 신앙을 요구해요. 늘 뭐 AD 1세기 때나 2세기 때나 지금이나 늘 항상 늘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도적같이 임한다, 특별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처럼. 도적이 뭐 예고하고 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그래서 항상 준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상치 않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말씀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오심에 걸맞는 그런 삶의 자세와 태도를 소유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일 오신다라는 마음으로, 아니면 오늘 밤에 오신다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그렇게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자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삶이 복잡하지 않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삶이 복잡한 것입니다. 이웃과 묶여있는 것도 풀지 못하고 또 해결해야 될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주님의 오심만을 생각하는 자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고 주님의 오심을 생각하고 그에 걸맞는 삶의 태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만 하면 안 돼요. 언제 오실까? 옛날 어른들이 불렀던 복음성가처럼 저 산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오시면 주님이 언제 오실까? 뭐 그런 고대가 노래, 그런 것만 부르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고요. 그런 생각과 함께 그 생각에 맞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 사실 우리가 늘 생각하고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8절과 요한복음 3장 18절에 보면 이미 믿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심판은 완전한 심판, 최후의 심판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역사상 인류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불법들, 처벌받지 않고 지나간 불법들이 얼마나 많으며 보상받지 못하고 실행된 선행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은밀한 선과 은밀한 악들이 얼마나 많이 행해졌고 사람들이 수사를 하고 그 역사의 그 모든 내용들을 다 들춰내려고 해도 사실은 들춰지지 않았던 그런 가리워진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고 또 실제로 드러났다 할지라도 가리워져 있는 또 곡해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따라서 만약에 인간의 역사가 이런 것으로 그냥 끝나버린다라고 하면 우리 양심은 도무지 만족을 얻을 수 없을 것이고 세상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최후 심판이 반드시 일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양심이 세상의 철학과 종교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불교도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죠, 그죠? 다 있습니다. 세계 역사 전체가 의롭고도 결정적인 최후 심판을 지금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최후 심판이 분명히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항상 주님의 최후 심판을 의식하는 그런 신자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가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강의를 이제 오늘로 다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작자요,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시는 그런 분이 될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고 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모든 사건과 모든 행동과 말과 마음의 생각들이 백일화에 다 드러나 주님 앞에서 다 가리워질 것이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걸렀던 것인지, 무엇이 선이요 무엇이 악이었는지, 무엇이 참으로 신자다운 삶이었는지, 무엇이 옳았는지 이 모든 시시비비가 드러나게 될 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가 이날을 고대하고 기대하게 하시고 이날을 바라보면서 현재적 삶을 주님을 의식하며 심판을 의식하며 그렇게 경건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상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모든 것에 대해서 보호하실 그날이 속히 임할 것을 기억하면서 위로의 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행보를 지속해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권속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